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휴를 맞다 보면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겠죠. 보면 보통 무슨 대화 주로 합니까? 빠지지 않는 대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또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아마 난 성공하기 싫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어떤 가치며 어떤 그림일까? 보편적으로 물질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적하고 집계하고 통계를 내본 끝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든다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요. 원칙에 충실했다. 원칙에 충실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일관되게 평생 어떤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에 충실해서 삶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한 줄로 이해될 만큼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 가끔 비행사고 나면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버티고 현상입니다. 그 이제 비행용으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착시 현상이죠. 비행사가 아주 높은 창공을 날다 보면 특별히 이제 바다 위에서 이게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빠른 속도로 거의 이제 전투비행 같은 경우에는 혼자 부조종사도 없고 혼자 비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지적을 해줄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경험과 직관과 계기판을 의존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 위를 날다 보면 이 하늘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바다하고. 그래서 분명 자기 느낌에는 상공을 향해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다를 향해서 곤두박질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관들이 이 버티고 현상을 막기 위해서 훈련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네 직관과 오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라. 긴가민가 할 때는 계기판을 의지해라. 말하자면 그게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요, 원칙이죠. 매사에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근데 세상을 그래도 성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보편적 가치, 가장 중심 원리가 원칙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장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가치의 성공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을 꿈꾼다면 첫 번째 원리가 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건 그냥 메모리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인지 그 친인척들이나 또는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의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좀 안 됐어, 이런 기준이 몇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가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쪽에 많이 이렇게 쓸려가요. 휩쓸려가요. 그래서 그런 잣대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당당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취급도 하고 하는 내 모습을 섬찟하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영적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어느새 추구하는 경향이나 또 내가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세속적 의미가 아직도 기초가 되어 있구나,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죠. 첫 번째 이 기자가, 잠언 기자가 아들 세대를 향해서 인생을 진짜 성공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나의 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의식이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 마음에까지 착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실감이 될 것 같아요. 발코니에서 길거리로. 우리가 발코니에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보면 그냥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데, 그 길거리의 실질적인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섬찟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봐요. 이 발코니 신앙이죠. 근데 정작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발코니에서, 그 베란다에서 내려서서 그 내가 바라보던 길거리를 실제 걸어보고 지나 다녀보면 발코니에서 보던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성경책 중에서 제일 긴 장인데 119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돼 있죠?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은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먼 것이 가슴에서 손까지가, 발까지가 제일 멀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십시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은 누구로부터 오는 말인가? 우리 한 번만 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의 출처가 소개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 구약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주 인용하는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같은 청춘 요셉을 매일 요구를 해요.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채색 옷을 입히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지성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 그런 위기와 험로에서 그를 지켜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또 다른 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니이다. 믿습니까? 첫 번째가 그래서 아들 세대를 향해서 이 잠언 기자가 내 법을 기억하라. 계속 또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착근이 되도록.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두 번째 원리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성경 기자는 제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잠언 2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 28장에 이런 고발이 있습니다. 26절 한 절만 우리 전체가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 이것은 왜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원은 영원한 자원입니까? 일정하고 한계가 있는 자원입니까? 일정하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7, 80년 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7, 80년으로 다 소멸되고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가치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버텨주고 지탱해주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의지해야 되는데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늠하는 그런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해요. 버스 표 하나 저 세상에 가져가서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 그분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일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만 영원합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아닌 자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항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은 지식이든 무엇이든 유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꾀돌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본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한 뱃속에 난 형제들도 이 경제관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애는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엄마한테 다 맡겨요. 어떤 애는 자기가 꽁꽁 묶고서 자기가 그걸 써요. 그러면 그 돈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다 맡긴 애는 돈이 더 들어가요. 가만히 보면.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줘야 되니까. 누가 편해요? 맡긴 애가 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구두쇠가 돼가지고 자기가 꿍그려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는 그 용돈 떨어지면 다음 용돈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자본에게 내 모든 코드를 꽂는 겁니다. 내 자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공경하라는 말을 조금 리얼하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그분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인생을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는 말은 절대 세속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이 잠언서에 나오죠.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를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세대가. 첫째, 나의 법을 기억하라. 둘째, 뭐였죠? 의지하라. 모든 걸 내게 맡겨라. 네 고민도 염려도 그 주권이 내게 있다. 자꾸 네 유한한 자본 가지고 어찌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가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근데 오늘 이 공경하라는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첫자리에 그분을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 여기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경영이라는 말은 이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아는 능력과 거기에다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합한 걸 경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정 경영이든 회사 경영이든 인생의 경영이든 결국 이 두 가지가 자꾸 뒤집어져서 혼란이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덜 중요한 걸 자꾸 인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인간들은 더 중요한 걸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초하에 그래서 꼭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걸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안 된 거예요? 우린 이것을 경영을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영이라는 개념은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결국 경영의 문제인데 그 경영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늘 모시고 있는가. 어떤 삶의 환경과 영역에서도 항상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제일 적극적인 태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그 태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3장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원리는 각각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통합의 원리예요.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네 마음에 두라 그 말이. 두 번째, 모든 삶의 영역을 맡기라. 세 번째, 하나님을 첫 자리에.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리라는 말은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저 어느 성경에서나 들추어내도 나오는 원리 같지만 결국 성경은 말 그대로 어디를 들쑤셔도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늘. 아담의 실패도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의 실패였어요. 그게 인류의 문제예요. 오늘 5월 6일 이 아침에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아침에 또 오늘 수요 예배와 네팔의 재난과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각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 이 땅의 잘못